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알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일을 직접 체험한 사실이며 성경을 바로 이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나 요한이 그의 서신을 쓰는 1세기 말력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의 문제는 다르지 않은 것은 역시 이 역사 속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방해하고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한 인류가 이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죄성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건전하게 자라서 예수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좀 더 바람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모방된 거짓 진리를 좋아하고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 교묘히 조합해서 만든 거짓 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참 진리는 같은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진리와 그 예언의 증거로 오신 예수의 신성을 직접 보아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음성조차도 직접 들었음을 경험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증거는 변화산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16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친히 본 영광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려는 변화산의 사건은 요한을 제외한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은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은 9장 28절에서 36절이죠. 주님께서 구속의 완성 전에 침묵하도록 당부시킨 내용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9절에, 마가복음도 역시 9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보다 누가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에 올라간 이유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장 28절 상반절에 했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조차도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1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16절 첫 부분인데 사도들을 비롯한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치유나 기적의 역사는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 역사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과 구원의 논리를 알게 한 것이 그냥 당시에 종교적인 신화나 전혀 효력도 없는 종교적 계율이 아님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강림하심이라는 다시 오심의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예수교의 복음은 그리스 신화나 또 동화, 그리고 당시 건전하지 못한 이단들이 한 것처럼 적당히 짜맞춘 이야기거나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위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을 직접 보고 들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17절 첫 부분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이 체험한 사건이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당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과 방불하게 신비한 황홀감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황홀에 쌓여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17주 중간에 했지만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내용 가운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예수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모세는 율법의 수행자요, 엘리야는 예언의 수행자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율법과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효력 있는 구원의 방법임을 율법을 주시고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선언이신 겁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성령과 더불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할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선자들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오신 율법과 계시의 절정신 예수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7절 하반절인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세 사도가 목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아버지 자신과 다름이 없음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과 위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대로임을 증거하는 선언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게도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송의 내용이죠. 우리는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한 것처럼 존귀와 영광이나 영광과 존귀는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그 존귀와 영광이 반사되는 그런 신비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그리고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셨던 사실을 목격한 경험과 이러한 교훈의 목적을 두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계시의 중요성은 그 계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그 계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건전치 못한 이단의 사람들로부터 편집되고 조작된 계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8절인데 바로 앞에 17절에 기록된 사건의 장소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 영광이 위로 하늘로부터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변화산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 이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마치 예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전통의 중요성보다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도와 함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자신이 예수도와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완성 후에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예수도와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보기에는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예수도와 함께 하지 않은 예배는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도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만족과 감격으로 행해지는 사람 중심의 모임은 경계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는데 출처 역시 중요한 계시의 출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했고 요한사도의 증거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요한일서 2장 16절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듣는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생명의 출처입니다. 이렇게 계시와 예언의 출처와 중요성을 말한 베드로 사도는 그 계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에 그랬습니다. 복음에서 완성된 예언은 추하고 더러운 것을 비추어 알게 하고 예수께서 복음의 완성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주의가 필요한 것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19절을 네 부분으로 잘라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언이나 계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요 절정이십니다. 구약성경의 부분적인 예언과 계시에 비교될 수 없는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아우크레로스, 그냥 어두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할 수 없고 거기에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자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죄로 어둡고 더러운 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밝아지고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사실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19절 말씀의 세 번째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기록을 봅니다. 이 역사의 밤이 지나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또 각 사람으로서는 예수도께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계시기까지 바른 계시와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만 예언이나 계시가 땅에서 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분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네 번째로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의하는 것. 여기는 주의뿐만 아니라 경계하다, 조심하다, 전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프로세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야 건전치 못하다, 이단이다, 미혹되지 않게 하라가 필요하지만 바른 것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지켜간다면 그 이후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논쟁은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의 이해와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성경의 적용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유효한 계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통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3장 3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먼저 이것을 알지니 한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먼저 알 것은 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에 그랬죠. 항상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계시의 적용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성경은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 적용도 개인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 17절에 하는데 여기 혼잡하게 라는 낱말이 의미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카페류오, 소매상을 하다, 행상을 하다. 또 어떤 물건을 좋은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못한 것은 밑에 놓고 팔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 강당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만약에 망령이 들어서 그런 짓을 한다면 끌어내십시오. 이제 계시의 올바른 통로는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21절 첫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계시에 있어서 사람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죄에 매여있는 사람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고 선하시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의향이나 뜻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뜻을 위해서 있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해석도 사람이 기뻐하는 의향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1절 하반절인데 이제 계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였고 여기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증거는 계시의 출처가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통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동일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페로라는 그리스어인데 가져오다, 운반하다, 옮기다, 참고 견디다 이란 말 자체가 자신의 것이기보다는 단순히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의향이 아니라 옮기는 자체가 짐이 되어서 견뎌야 하는 입장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출처가 다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데서 이단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성경을 이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어쩌면 그들은 영혼에 대한 심판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을 것이라는 경외감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해의 방법도 당연히 성경을 주신 역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감정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감화하시도록 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을 때 성경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자세로 계시나 예언을 대한다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를 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육신을 위한 이해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복음이나 그 복음의 절정인 예수도의 재림은 세상의 소설이나 동화들처럼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계셨던 사도들이 친히 본 사실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친히 들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나 야고보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들은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선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예수도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서 죄로 얻은 세상에 빛을 주셨고 역사의 어둠이 끝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모든 계시들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에 옳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모든 성경은 개인의 이성이나 감성에 의해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인 예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읽고 소화함으로 적게는 나 개인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에 있어서도 절대로 개개인의 육신을 위해 적용되어서는 생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그대로 믿고 읽고 순종함으로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빛과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